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시리즈에 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환영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이야기는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상호작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는 전체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누구를 환영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는 질문은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의 삶으로 환영합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모든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을 환영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앤디 스탠리가 만든 문구가 생각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모두 우리 적들도 포함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면 그건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인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참으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축복은 수동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은 바로 그 사람들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은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구라도 환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빌립과 이디오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 시리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예수님을 다룬 구절을 특별히 살펴보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입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응집적 있는 작품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 추종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므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적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사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사교장역은 그들이 이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의 구원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우리를 통해 빛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필립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필립이라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초대 집사 중 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실제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갓나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의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자는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했다. 그의 세상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의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몸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빌립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 천사가 빌립에게 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광야 길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빌립은 질문을 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쉐마라는 글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이 이것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행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 세계에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공간에서 우리 자신을 염두하고 있습니까? 에이미 오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관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놓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데이비드 아우크스버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너무 가까워서 평범한 사람이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립과 이디오피아인의 사이의 사교자경을 3분 미만으로 읽었지만 이야기와 지리와 그들이 가는 길에 무리를 만나는 걸리는 시간을 보면 그들은 아마도 함께 하루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고 윤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도덕에 대한 질문, 과학에 대한 질문, 역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몰두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질문 뒤에 갈망하거나 고통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과 모든 의심 뒤에는 희망에 대한 무언가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을 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에서 세부상을 통해 이디오피아 사람에 관한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프리카의 한 국가인 이디오피아 출신입니다. 그는 왕비를 직접 섬기는 지위가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넷이라는 것은 그가 거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문화권에 속한 누군가가 거세를 당했을 때 강제로 거세되었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나이에 하기로 선택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는 여왕을 섬기는 것으로 강등될 것이라고 전달되었습니다. 또 그는 부와 권력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의 존재, 그의 정체성은 그 사회에 완전히 실용주의적이었지만 그는 오로지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명예로웠지만 한 번에 비인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루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고 유대인 개종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믿음의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성전에서 예배할 권리를 거부당했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의식의 순결에 대한 지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는 것에 금지되었고 유대인의 영적 생활의 대부분이 금지되었습니다. 또 그는 히브리어 사람들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수치, 즉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무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1세기 유대교 상황에서 짊어져야 할 부끄럽고 부끄러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소속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누가 교회에 나와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사람들은 친절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관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과연 환영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와 구속의 장소, 교회가 치유의 구속의 장소라면 누구든지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곳에 자신의 설 자리가 없다고 느낍니까? 우리는 종교 엘리트와 바리새인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는 자세히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디오페 사람이 읽고 있던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예언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에 대해 기록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 기록합니까? 빌립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고통과 굴욕을 아는 자요, 공의를 받지 못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손을 낳을 능력이 없는 내시에게 그 말이 어떻게 공감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고통받는 메시아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날 복음이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플로 신학교에서 청년과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닥터 캐라 파월 신학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날 청소년 사역의 큰 문제는 교회가 종종 사람들이 묻지 않는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더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잘 듣고 있습니까? 경청은 공감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모르면 공감하기 힘듭니다. 브린 브라운은 공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듣고 그들을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꽤 전에 아주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First Image라는 비영리 기독교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단체는 Greater Poland 임신 자선 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성적 청렴 프로그램의 책임자였습니다. 즉,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보건 수업에서 음란물, 성적 학대, 성매매 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종종 학생들을 저를 섹스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고등학교에서 보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한 신입생을 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듣고 성적 학대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불편하기가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중 수업 후에 이야기하도록 말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그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학대 역사를 알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날 새로운 방식으로 부서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안고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없었고 교실의 맥락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을 학교에 초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끝난 후 차에 올라가서 저는 울었습니다. 또 그때 제 기도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이것이 어떻게 혼자 내버려 주십니까? 그들은 당연히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빌립의 마음을 듣고 감정이 상한 것에 무엇이든 간에 이 젊은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하심을 기꺼이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중매체에 의해 공공정책, 학교 커리큘럼, 신학, 도덕성 의제에 대해 즉시 토론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을 쫓던 이디오피아 사람과 예수님을 쫓던 빌립과의 진정한 대화임을 주목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쫓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진짜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가짜를 찾으러 갑니다. 우리는 물을 갈망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마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전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종교와 규칙보다 자비와 자유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안내하는 게이트키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안내자가 아니라 문지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 스펙트럼이라는 쇼핑몰에서 게스트 서비스를 위해 일했습니다. 제 직업의 큰 부분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안내자였습니다. 제가 쇼핑몰에 어느 가게가 있는지 알고 있지만 저는 그 가게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왕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길을 좀 더 안다고 해도 왕국에서 천국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50년 동안이나 50분 동안 예수님을 따랐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문지기로 임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문화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감수성을 훼손하지라도 저에게 베푸신 동일한 사랑을 베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디오피아 사람은 유대인의 감성에 거슬렸을 것이고 전통적이고 독실한 유대인이라면 그의 존재 자체만 해도 기분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 이 사람을 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베푸는 것처럼 우리 종교적 감수성에 더 관심이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 거꾸로 생각하는 방식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누가 나간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문지기가 됩니다. 가끔가다가 올바른 것을 믿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면 그 교회에 소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통과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가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고통받은 메시아를 보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잊혀진 자들과 보이지 않는 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구세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옳은 믿음과 행동에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은 아주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우리의 근접성은 예수님이 향한 우리 삶의 방향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올바른 믿음과 관습에 동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알아채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그분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은혜 받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념과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가 말하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짐을 따라 다짐어지고 제작업되는 온갖 종류의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 정말로 그 큰일에 대해 마음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루이스 팔라우가 말한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시지만 당신을 그대로 두시기엔 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믿음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일을 집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정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우리의 전통과 위안을 지키는 대신에 우리는 가장 가능성이 낮고 지각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장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기 위해 핑계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빌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모든 기회에 배고프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잘못한 것이 많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잘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변화는 추종자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볼 때 그들은 사막에서 빌립과 그 이디오피아인은 사막에서 어떤 물을 만났고 그의 음성에서 희망적인 기대를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을 거부당했습니다. 왜 내가 어울리지 않은지, 왜 내가 다른지 들었습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이번에는 이 좋은 소식으로 나를 가로막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이렇게 거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디오페인이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에 굶주렸습니다. 우리 세계는 많은 큰 질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직 진정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할 외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중에 이디오피아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씨름해온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안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깊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